요 이슈가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의 이해관계는 그들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좀 맞나요?
동남아 국가들이 생각보다 북한이랑 가까운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란한 수식어가 되게 많았었어요. 뭐 제2의 베트남이다.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다. 그 경제적으로 그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동남아를 거의 버린 상황이거든요.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빈틈을 중국이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제3의 그 대한 세력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 과거에는 일본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이외에 소프트 파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외대 장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는 우리가 요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 동네 이슈가 뭐였어요?
네. 그 앞에 그림 보시면
네.
뭐 여기 이제 언더스탠딩 작가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셔 가지고 거의 연락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이 두 장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좀 범상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 저는 이제 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 역시 언더스탠딩 작가는 훌륭하시다.
뭔가 냄새가 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보면,
네.
그 왼쪽 사진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에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었는데 미얀마의 대통령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군사령관이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쿠데타예요?
쿠데타. 2021년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있었고 5년 동안 군정이 유지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총선도 우리는 하루를 하잖아요. 사전투표를 네. 빼고
네, 예.
본투표가 하루인데 미얀마는 내전이 좀 심하다 보니 이번에는 세 번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세 번 나눠서 이렇게
예.
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는 저기는 대통령 중심제인가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총선하고 대통령하고 뭐 연계가
총선이 끝나면 네. 국회의원이 선발되겠죠.
네.
대통령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네.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체육관 정치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도 재밌는 것이 그러니까 미얀마 양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원 하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원에서 한 명을 뽑고 그다음에 군 출신을 또 한 명 뽑아요. 그래서 세 명이서 결선 투표를 해서 다득표가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명은 이제 제1부통령, 제2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군인이 무조건 부통령 이상 한 자리를 가져가는 그런 기이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 입후박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뽑아서 한 사람을 일단 뽑고.
그러니까 상원에서 한 명, 예, 하원에서 한 명
뽑고
군인은 군인들이 자기들이 청거를 해요 내부에서.
아 이번에 군은 또 누가 하나 내야지라고. 네,
그렇죠.
하나회 일기인 이 선배님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요 세 명을 데려다가
세 명을 가지고 이 상하원 양원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군을 그렇게 행정 쓰는 건. 후보 내랄 때 내라. 니네 또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총 들고 일어날 거지. 괜히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고 니네 후보 갖고 와봐. 이 느낌인가 보군요. 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얀마에 최근 한 4, 5개월 동안에 정치 변동이 있었어요. 어쨌든 군부 정권이 군사평의회가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고 4월 3일부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4월 3일부로 새로운 어떤 자기네들은 민간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군복을 벗고 민간복을 입은 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축하하는
인정.
예, 그러니까 나도 중국이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4월 25일 날 그러니까 미얀마 여기 대통령 집무실 예, 회의장을 방문하는데 그 뒤에 있는 쪽에 왕좌거든요. 그러니까 왕 왕조 시대 때 왕이 앉던 그 자리에 형성한
그대로 해놨구나.
예, 상당히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봤는데 본 적이.
저분은 쿠데타 주역이면서
쿠데타 주역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럼 이번에 선거 때 군에서 추천한 분인 거예요?
군에서 이번에 이 사람은 독특하게 군에서 추천한 사람은 또 아니고.
아니고.
하원에서 추천했는데 근데 그 추천이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어요 또.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추천을 받으면 청거를 받으면 거기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후보자는 많을 수 있지만 하원에서 투표해서 1등 된 사람만 일단
그렇죠,
결선 진출인데.
그렇죠. 네. 자, 그게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이 조금 지식이 많이 있으신, 그러니까 상식이 많이 있으신 분도 알고 계실 텐데, 아웅산 수치라고 네. 이전 정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얀마 민간 정권에 있어서 국가의 그 뭐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국가 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쿠데타로 인해서 당연히 실각을 했을 거고, 장기간 감옥에 가 있었겠죠. 가 있었는데, 이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감옥에 있던 사람을 이제 가택연금으로 옮길 때, 이제 감옥이 아니고 집, 그러니까 집에 계셔라 하면서, 경찰이나 군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저런 면담을 하는 그 장면.
저거는 예. 뭔가 이제 유화책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
그래서 왕이 부장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만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정말 좋은 친구지만, 과거의 아웅산 수지도 우리랑 정말 좋은 친구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화답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네들은 그 미얀마와 아주 가까운 두 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군인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고 그냥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뒷방 늙은이로 계신 분인데 연세가 많아요. 90살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 그러니까 미얀마가 자원이 엄청 많잖아요.
예.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의 과거의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은 이제 포스코가 네. 바뀌었잖아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발견을 했고 시추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가져오지 못했고 중국이 전량 다 구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중국한테 팔아 넘길 때 가장 협격한 공을 그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 시 주석이랑 아웅산 수지 그 국가 고문 당시 이게 2020년 사진인데 이때 그 시 주석이 1월 달에 양자 외교관계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미얀마를 1박 2일 동안 방문을 했었어요.
예.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 경제협력이나 뭐 관련된 양해각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두 관계가 엄청 가까워집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정권, 미얀마 군사정권이 중국이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예.
아웅산 수지가 처음에 민간정권이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아, 서방이랑 가깝게 지낼 것일 것 같다. 심지어 이분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네, 네, 네. 15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영국과 같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방 국가와 상당히 관계를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국이랑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웅산 수지가 집권하던 그 5년씩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얀마 중국 관계는 역대 최고였었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중국은 자기네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나요?
중국이랑 2,000km 정도의 국경을 그렇구나. 맞대고 있습니다.
맞대고 있는 게 2,000이에요?
예, 2,000km 정도. 태국이랑도 2,000km 정도, 2,500km 정도가 되죠.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왕위 외교부장, 그러니까 조만간에 아마 미나온라인 그 대통령이 중국도 이제 방문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되겠죠. 우선적으로 일단 왕위 외교부장이 이제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사전 조율을 하겠죠.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랑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미얀마 그 총선이 작년에 있었는데 뭐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니까 숫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선거를 나눠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5년 12월 28일 그다음에 올해 1월 11일, 1월 25일 이렇게 나눠서 세 번.
지역을 세 개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날짜를 세 개로 나눠서.
세 번 한 거예요? 총선을?
그러니까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동포구는 12월 28일 하고 옆에 있는 마포구는 1월 11일 하고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역을 선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안에 그러니까 쿠데타 이후에 이제 내전이 많이 심하게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라는데
그렇게 하고 개표는 같이 하고?
아니죠. 그 개표도 그니까 1차 끝나고 하고 발표하고 오케이. 또 2차 끝나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개표가 질이 멸렬하죠. 정말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 6개월, 그러니까 거의 8개월 동안 선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네. 뭐 그때 투표율이 20%도 총 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도에 보시다시피 지도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 이쪽 지역은 선거를 못했어요, 아예. 아. 그러니까 내전이 심각하게 있는 지역들.
아예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질서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명분에서 선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상 이쪽 지역에 선거를 하면 군부가 만든 정당이 있을 거잖아요. 예. 군정이 후원하거나 만든 정당. 그 정당들이 대부분 열세인 지역. 아.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꽤 선거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60개 이상 정도의 선거구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전체 선거구가 몇 개나 돼요?
전체 선거구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하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30개거든요. 아. 전체 하원. 그러니까 하원이 우리나라의 비슷한 우리나라 지역구라고 보시면 비슷하네요. 돼요. 네. 330개인데 그 가운데 이번에 총선 263 정도밖에 못했어요. 263개 했네.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상원도 따로 있고 지방의회는 그 하원에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 말고도 선거를 실시하는 하위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마포구에 영리동은 하고
신수동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민의를 반영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나락골이 말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면 저기는 행정력도 안 되면 치안도 안 될 거고.
치안도 당연히 못 미칠 것이고.
야, 그러면 도둑 맞아도 신고할 데도 없고 뭐 그렇겠네요.
거의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기는 뭐 정당이 워낙 많다 보니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엠블럼이 이 군부가 만든 정당인데 흔히 네. 이제 USDP라고 불러요.
네.
여기에서 거의 뭐 한 80%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은 뭐 거의 뭐 있으나 마나 하는데 이 미얀마는 정당 구조가 전국 정당이 있고요. 네. 전국 전체를 다 이 그에서 활동하는 정당이 있고 특정 지역만 활동하는 정당이 있어요. 나는 마포구에 신수동만 노린다.
마포 뭐 발전당. 예, 네, 뭐 그런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 정당이죠. 그러니까 지역 정당, 특정 지역이나 등 그 소수종족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소수종족들 중심의 정당. 그런 정당들은 사실상 뭐 참가하는 데 말 그대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정당이 의석을 보내서 한두 명을 의회 보낸들.
네.
보낸들 무슨
대표성이 거의 없는 거죠.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정당들은 주로 지방의회에 가기를 보통 희망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부정선거, 선거 부정 의혹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보고서들을 이렇게 쭉 보니 한 4개 정도의 유행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리 이 투표를 확 이렇게 넣는 행위. 네. 그다음에 투표함을 이렇게 통째로 바꿔치는 행위. 그다음에 미얀마는 올해부터 그 전자투표를 합니다.
네, 네.
전자투표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누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작하거나 오류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사전투표예요. 제가 이거 유형 4는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전체 지역구를 다 전수조사했어요. 무식하게 네. 다 조사를 해보니 그 아까 그 USDP 그러니까 군부가 만든 정당이 있잖아요.
네.
거기 정당의 후보자가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지역이 딱 4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전투표에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저 내주는 조작을 안 했어요?
이쪽 지역은 보시면 본투표랑 본투표에서 그 투표 격차를 한번 보면 도저히 사전투표로 본투표 수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4개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선거 지역도 보면 완전 소수종족들이 사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완전 두메 산골 지역인데 그쪽 지역은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랄까.
그런데도 사전투표함은 바꿔치기를 했든 미리투표함을 넣어놨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좀 사진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이번 그 이 미얀마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2010년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선거가 있었어요. 2010년에도 군부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다가 말 그대로 아까 그 얼마 전까지 군복 입다가 지금 민간 복장으로 바꿔 입은 그런 사람 등장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보면 왼쪽에 그러니까 2011년에 보면 딴시라는 사람은 마왕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부의 넘버 원 투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하면서 동반 퇴진을 해버려요.
예.
그니까 동무 완전히 퇴진.
민심이 안 좋아서.
민심도 안 좋고 뭐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그 대신에 그때 당시에 권력 4위였던 땡생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요.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 새롭게 이제 군사령관을 발탁을 해야 되겠죠. 네. 새롭게 군사령을 발탁한 사람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민아웅랑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이제 세월 지나면 다시 3위가 없어지고 4위가 올라오고 완전히 그런
근데 순위가 미얀마는 순위가 딱 2위가 나갔다고 3위가 올라가고 또 그러진 않아요. 아. 5위가 올라가거나 7위가 올라가거나 그런 그들만의 또 법칙이 또 한 번 있어요.
게임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뭔가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데, 근데 2026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미나올란이랑 소윈, 그러니까 군정의 원투였었어요.
네.
원투인데 이 사람이 넘버 투는 퇴진을 했는데 넘버 원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2011년보다 더더욱 경직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2011년에는 그래도 최소한 군부 정권의 인물들이 다 퇴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여기는 2026년에는 이 미나올랑이라는 사람이
또 한 번 해먹는다.
예, 군사령관, 나 군인이 아니고 나 이제 민간 대통령이야. 이렇게,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옷을 바꿔 입게 되는 거죠.
저분이 그립이 강해요?
그립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군사령관을 새롭게 뽑게 되는데, 이 군사령관이라는 인물이 전혀 예외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의외로
이 사람이 서열로 따지면 과거에 한 7, 8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미나올라잉의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야분 꼬봉의 정말 대단한 꼬봉이고 추진 성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사관학교 출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사관학교 출신은 또 아니에요. 아. 그쪽 사관학교 출신 아니에요. 다른
육사 출신이 아니고
육사 출신 아니죠. 쉽게 말해서
갑정 같은 거구나.
네, 육사 출신 아니고 다른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2011년에도 새롭게 군정이 탄생을 했을 때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2026년에는 사람만 그냥 바뀌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좋지 않다라고 봤던 거죠. 또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웅산 수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웅산 수지도 2011년 이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또 이때는 가택 연금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딱 일주일 뒤에 이 사진 흑백 사진인데 일주일 뒤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가 돼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가택 연금에서 해제가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경찰 수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하원 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에 아주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웅산 수지가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2011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아까 아웅산 수지는 가택으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와 같이 체포됐던 인물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이 대통령 근데 과거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네.
하원 의장 하시고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이분은 석방됐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왕이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왜 위민만 석방하냐. 아웅산 수지까지 같이 석방해라. 이거였겠죠. 당연히 그런 걸 요구했겠죠. 그런데 군부 입장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아웅산 수지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안 그래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군부 입장에서 뭔가 변화한 모습, 쇄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이 하나가 나왔고요. 예, 혹시 말씀하십니까?
아, 저 궁금한 게 저 그때 군부가 쿠데타 하면서 왜 그 시민들이 막 저항하고 막 그래서 막 군부가 엄청 강하게 이제 억압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사실 그냥 일상을 되찾은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군부의 진압이 먹힌 거네요.
거의 먹혔다라고 봐야죠. 근데 외국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는 주말마다 시위를 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시작하면서 이제 아세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미얀마도 아세안 회원국이거든요. 근데 미얀마가 이제 아세안에 97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할 때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아세안도 아닌데 왜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미국은 미국이나 그 유럽연합은 재정적으로 사실상 아세안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군인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지역협력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만약에 받아들이면 니네 우리가 절대 지원 안 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섰던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그때는 이제 건설적 관여라는 말을 썼는데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국이 주장했던 바는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장기간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은둔의 시대, 은둔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손 안 대면 얘네들 그냥 쭉 간다.
데리고 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이 나서서 얘네들 무조건 양지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먹혀가지고 97년도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럼 가입시켜놓고 나서 그들을 양지로 끌어들이고 문주화도 시키고 하려면 뭔가 아세안이 미얀마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떤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세안이 내부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합의나 원칙을 깬 회원국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랑 붙어 있고 네. 영토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양국 관계는 우리가 애증 관계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좋아하면서도 증오 관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미얀마를 계속 아세안 내 중요 그 활동자로 인정을 하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2011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미얀마의 그 군정이 아닌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환영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세안이 그때 의장국이 베트남이었었거든요. 그때 아세안 베트남이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새로운 정부 출범. 그리고 미얀마가 변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번 2026년도에 4월에 이제 미얀마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닌 웬걸 아세안이 아주 완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변화냐?
네.
그럼 2011년부터 2026년까지는 그냥 한 분이 해먹던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1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네. 이게 무슨 정권 교체야?
그렇죠. 아까 미나온라인이라는 사람이 202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쭉 가다가 작년에 선거를 했잖아요. 작년 올해까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세안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받아들이면 어차피 본인들이 인정하던 체제로 돌아가는 거고.
아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세안이 그러면 왜 2011년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냐 네네, 이거를 네네. 보면 일단 2011년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네. 과거에는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세안은 아 그거는 그냥 미얀마 내부 문제니까 그렇지. 원활하게 해결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나오고 바로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미나온라인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불러요. 부르고 아세안 정상회담이 아니고 지도자회담 그러니까 리더스 미팅 뭐 이렇게 해서 회담을 했어요. 회담한 게 여기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동그랗게 앉아서 그래서 저기 쿠데타를 했겠다 미나 온라인은 아, 날 지도자를 인정하는 거라 라면서 되게 기분 좋게 갔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갈구는 분위기.
네, 너 지금 엄청 너 사고 엄청 큰 사고 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막 협의해서 합의안을 5대 합의안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일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그 살상이나 이런 거 탄압,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체포된 사람들 윈민이나 아웅산 수지나 기타 정치범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 즉각 체포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미나 온라인 오케이 콜 이러면서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아세안 입장에서도 뭐 이런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위신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잖아요. 예. 나름대로 지역 협력체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자 미얀마의 나름대로 지도자 회담이라는 걸 만들어서 불러가지고 우리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을 했고 지키겠다라고 돌아갔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지키라고 압박했을 때 모였던 한 10여 개국의 10개국 나라는
네.
그 미얀마를 압박하는 게 만장일치로 그래 저놈들한테는 한마디 경고해야지란 쪽이었어요. 아니면 유럽처럼 유럽 안에도 러시아를 은근히 지지하거나 예, 뭐 그런 나라도 예. 있고 완전히 반대하는 나라도 있듯이 저기서도 야 미얀마가 알아서 턴다는데 왜 우리가 왜 나서라고 하면 또 여기는 또 나서야지 막 그럼 우리가 왜 여기서 모여서 이런 짓을 하니 등등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래 불러서 한번 경고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느 쪽이에요?
후자 쪽이 맞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리더스 미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각국의 정상이 올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같은 나라, 캄보디아 옆에 이제 그 좀 민주주의랑 약간 먼 국가들 있잖아요. 아. 이런 국가들은 가급적이면 미얀마 편에 서려고.
아하. 그래서 자기도 독재인가.
그렇죠. 외교장관이 가기도 하고 외교장관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구색만 맞추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들도 뭐 특별한
별 차이도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그 중에서는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세안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요즘 유행하는 정말 말 그대로 빡이친 거죠. 아.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아세안 내 뭐 외교장관부터 회담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정상회담이 제일 높이 있지만 그 회담에 미얀마를 절대 초청하지 않겠다. 그 원칙을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라고 미얀마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야, 그래도 조금 이건 아쉽네 하는 것과 뭐예요, 그러면?
미얀마 입장에서는 그 국제 기구에 많이 가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곳은 아세안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아세안에서 아세안이 지금 현재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외에 아세안이 그 외부로부터 미얀마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할 때 방패막이 많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할 때 아세안이 이거 우리 방식대로 다 해결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가 친중화 될 때, 그럴 때도 아세안이 얼마든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급적이면 좀 중재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시골 학교에 어느 날 전학 온 어떤 학생이 그 학교의 이너서클에 가입을 하고는 싶은데.
네.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진짜 이상한 놈들이야. 뭐 이러고는 있고. 그러나 또, 친하게 지내기는 지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11년에는 아예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과거 군부가 했던 거 뭐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겠어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다른 입장을 아세안이 좀 더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그냥 우리도 옛날에 다 겪어왔던 일이니까 우리도 군부 때도 있었고 뭐 군부가 뭐 민간 대통령 할 때도 있었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하면서. 재밌기는 한데 요 이슈가 우리 입장에서도 야 이거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야 저거 어떻게든 뭐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우리의 이해관계는 그들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좀 맞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벌었을 때 우리의 국익 내지는 우리의 이해관계에서는 야 여기서는 얘네들이 좀 무릎 꿇었으면 좋겠는데 또는 네. 좀 심하잖아 미얀마 이거라 이씨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부에서 그 동남아 외교 정책을 혹시 발표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겠는데 관심이 없어서
별로. 그러니까 최근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는 나오진 않고 과거에 우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하셨던 신남방 정책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동남아를 되게 다시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네.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현재 대통령도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도 베트남 다녀오셨고 동남아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시장 개척 문제도 있지만 이 동남아 국가들이 생각보다 북한이랑 가까운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많이
우리 입장에서도 동남아랑은 나름대로 그들의 주류와는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동남아는 되겠는데. 한국을 상당히 좋아하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랑 뭐 척을 지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나라는 사실상 그러니까 과거 202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현란한 수식어가 되게 많았었어요. 뭐 제2의 베트남이다.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다. 그리고 뭐 우리 3프로 TV 저기 언더스탠딩이니까 뭐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내가 돈이 있으면 모든 자산을 미얀마에 다 투자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끌었거든요.
네.
그만큼 그 경제적으로 그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이죠.
현재 미얀마 집권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척지기도 그렇고
네.
미얀마도 우리 고객이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차싹 달라붙어서 야 니네 아세안도 간섭 미얀마 간섭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또 아세안과의 관계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저는 뭐 외교부 직원은 아니니까 근데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좀 변하게 하면 변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ODA도 많이 하고 뭐 지원 사업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정의 다리라고 해서 서울로 치면 한남대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강북에서 네. 강남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다리.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완성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돈을 대서 우정의 다리라는 게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시작을 한 사업 시작한 지 수출입을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쿠데타로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최근에 이제 개통이 돼서 네. 과거에는 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름대로 랜드마크가 됐죠. 그래서 미얀마 입장에서는 뭔가 그 새로운 혀를 뚫어서 우리나라랑 과거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뭐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나서서 뭘 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안 내에서 미얀마 문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해결이 되면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눈치 보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느낌상 아세안의 우크라이나네 미얀마는.
우크라이나 정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도 그게 어떻게 어떤 쪽에 줄 서줘야 될지 애매한.
근데 명확하게 미얀마 정부가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나 갈
많다.
곳은 예 진짜 말 그대로 갈 곳은 지금 현재는 미얀마 아예 뭐 아프리카를 가거나 중남미 쪽을 가거나 그러지 않고는 아시아 쪽을 간다면 미얀마 이외에는 딱히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네, 딱히 시장 자체가 시장. 예 미개척 시장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인구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풍부하게 많고 노동 인구가 3,500만 정도가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로 다른 나라들도 미얀마에 그닥 진출을 못 하고 있다 보니
네.
미개척지라서
네.
우리 입장에서도 기회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이 나가서 빠른 속도로 계속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앞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등 뒤에 보면 태국 국기가 있어요. 태국 국기가 있고 뒤에 이제 미나 온라인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대통령이 태국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 아웅 산 수지는 같은 연금에 탁 집어넣는 거죠. 사진이 그 만평이 엄청 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세안 2026에서 얼마 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크를 한 거예요.
네.
태국이 대신해서 우리가 참석시켜주겠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필리핀 의원의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미얀마가 하나도 우리 5대 원칙을 안 지켰으니까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얀마도 거기에 대놓고 이건 내정 간섭 아니냐 어떻게 몇 명의 마음 맞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를 이렇게 왕따를 시킬 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아세안 내에서도 약간 기류가 좀 나눠지는 기류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처럼 미얀마에 좀 유화적인 그런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좀 섬 쪽에 있는 국가들은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아주 강하게
할 말 하고 거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 그닥 없으니 그렇죠, 할 말 하는 그렇죠. 거고
네.
태국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붙어 태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국가예요.
네, 아세안에서
네, 아세안 내에서. 아세안 내에서 그러니까 태국도 전력 천연가스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아쉬우니까.
네, 미얀마로부터 수입을 하고 실제로 90년대 수입을 했었어요. 미얀마산 천연가스.
그런 태국의 입장을 이해도 안 해주고 민주주의 아닌 남들은 받지도 말자고 주장하는 필리핀이나
그렇죠.
이런 쪽은 태국과의 약간 라이벌 의식이 좀 있는 나라인가 보네요.
태국이 그 아세안 내에서 독특하게 그러니까 아세안의 리더 역할은 인도네시아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형이에요.
큰형?
네, 나를 따르라 항상 있는데 근데 태국한테 니네가 큰형이라고 하면 태국은 우리는 큰형을 안 할래. 항상 그러니까 리더는 안 하지만 리더에 버금가는 역할
나름
정도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서는 거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데 물밑 작업으로 이것저것 예, 뭐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형하고 보고는 또 안 하고.
그렇죠. 인도네시아랑 입장은 또 약간 또 다르게 가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
나는 자존심도 센 나라들이라.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많이 제가 또 많이 준비했는데 빼고 아세안이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가 미얀마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강의를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아세안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예.
아세안은 196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세기가 훨씬 넘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협력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럽연합, EU랑 아세안 두 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회원국들의 구성 발전 정도를 보게 되면 아세안 회원국과 유럽 회원국들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세안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정치 체제가 너무 다양해요. 지금도 보면 브루나이 같은 나라는 그 술탄제예요, 술탄제. 그러니까 이슬람 국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나이,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왕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회도 없고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제적인 그런 국가라는 거죠. 그런 국가도 있고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 사회주의 국가죠. 뭐 미얀마는 군정에서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군인 정치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나 그다음에 뭐 범죄 문제 얼마 전에 우리 시끄러웠던 온라인 스캠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국가가 캄보디아에 대놓고 야 니네 나라에 온라인 스캔 문제 되게 많은데 그거 빨리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니네가 뭔데 왜 우리 내정에 간섭해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정을 간섭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복잡해진다 되는 것도 안 된다.
아, 그렇지.
예, 이거죠. 그게 하나가 그래서 그래서 뭔가 항상 중요한 하고 좀 민감한 이슈 이런 것들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유럽 나라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놓고 뭐 그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 이런 가입한다고 그럴 때 뭐 인권 문제 딱 해서 그냥 바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명확하게 원리 원칙이 있으니까
되는데
예, 그게 있고
지금 배가 떠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은 민감한 거 하지 그렇죠. 말자. 죄 없는 자 돈을 던져라.
예. 또 하나는 그 의사결정 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의사결정 방식이 이제
다수결. 그냥
다수결이잖아요. 네.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통일하자.
예. 근데 여기는 만장일치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지어는 무샤라와 무파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어예요. 이게 인도네시아 큰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아세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왕조시대 때 네. 과거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을에, 우리 마을에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 이렇게 쭉 모아놓고, 뭐 다리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손, 거수 이게 아니고, 그 마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어른들,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대표로 가는 거예요. 대표로 가서 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콘클라베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교황 선출하는 것처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만장일치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특정 의사, 그러니까 안건이 의자가 올라갔는데 뭔가 반대표가 생겼다. 그러면 드랍 다음에 다시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티모르라는 국가가 있죠. 이 동티모르가 2002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면서부터 아세안에 가입하고 싶다 의향서를 냈어요. 근데 계속 반대하는 거야. 왜? 동티모르라는 국가는 뭐 인도네시아의 폭정에 의해서 뭐 호주나 이런 나라도 국제사회가 되게 많이 도와서 독립을 했고 그 사사나 구스마오라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권인가 되게 가까운 그런 국가예요. 근데 이런 국가가 아세안 회원국이 됐어. 그러면
미얀마가 뭐 하는 거
사실? 미얀마 군정들 니네 문제가 많아. 베트남 언제 인권 개선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꼬장꼬장 바른 말 잘하는 눈치 없는 자식이네.
그렇죠.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계속 반대 비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아세안 가입.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그 두 번째 하반기 정상회담에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너무 느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겠네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아세안들이.
네.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안 하던 명분론을 강하게 내놓고 있을까요?
그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쨌든 미얀마의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가 다시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군기잡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군기잡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협력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21년도 약속하고 와서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미얀마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정 간섭이다. 우리 기분 나빠.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태국 같은 나라가 대놓고 미얀마 편을 또 들어주진 않거든요.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니네가 우리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십몇 년 전에 너 왜 그랬니?
5년 전이죠. 5년 전. 5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 있었으니까.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쿠데타. 예. 쿠데타.
아, 그러면서
불려와서 여기서
군사령관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쿠데타 있을 때 또 불러다가 뭐 좀 하라고 그랬던데. 네.
그러면 이제 아세안이 그러면 아 기분 나빠서 나 아세안에서 탈퇴할 거야. 아까 그러니까 미얀마가 아세안에서 탈퇴할 거야.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미얀마도 아쉬운 게 있다.
아쉬운 게 많죠. 아세안으로부터 받는 게 워낙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미얀마는 급속하게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202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중국이 쿠데타 배후설이라는 게 되게 유력하게 막 떠돌았거든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쿠데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그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해서 중국이 배후에서 사주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중국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 거죠. 미얀마라는 한 나라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미얀마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 중국 입장에서는 판가리 새롭게 해라. 새로운 인물도 다 들어오게 해라. 아.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오히려?
예, 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미얀마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 아웅라잉이라는 아까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이 과거부터 나 대통령 한번 하는 게 꿈이다,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원을 잃었죠.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개인적인 욕심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받아는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우리가 니네가 좀 더 지원해주고 명분도 생기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미지도 좀 있지 않겠냐. 아,
그 눈치 좀, 좀 챙겨라.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아웅산 수지가 풀려나면 최고다. 근데 군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군부라든지 지금 이제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아웅산 수지가 풀려나서 정치활동을 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만큼 변수예요?
그게 2011년에 그때 새롭게 군정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웅산 수지가 이끈 정당이 85% 이상 가져갔죠. 아~ 그러니까 바로 뒤집어지죠.
나다니기 시작하면 바로 뒤집어지죠.
바로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2011년에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고 이듬해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보궐선거가 그때 40석 정도가 있었는데 38석을 아웅산 수지 정당이 가져갔어요.
그럼 아웅산 수지가 가택 연금되면 그 아웅산 수지 정당을 찍는 사람들은 하여튼 현 정부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나오더라도 그 세력의 요구를 받아 안기만 하면 될 텐데.
네.
왜 꼭 아웅산 수지가 나와야 판이 뒤집어지고 아니면 왜 아닌 거예요?
그게 미얀마 정치의 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뿐만 아니고 동남아 자체가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고 그 권력이라는 게 대부분 세습돼요. 그러니까 아까 필리핀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우리가 그 옛날에 말로 만들었던 하와이로 간 마르코스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정당 자체가 그 좀 사유화되어 있어요. 누구의 정당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지금 군사정부가 미워서 그 김대중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김대중 선생님이 우리는 그냥 김대중 선생님이니까 찍는 거 그분이 아닌 거면 우리는 생각 다시 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김영삼을 찍어 김영삼이니까 찍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추종 이런 것들이 미얀마 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이 특정 지역에 가서 이 후보 뽑아주세요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참 그런
우리도 한참 네, 뭐
그냥 손만 흔들어줘도 바람이 샥 불어버리는
네, 우리나라 정치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발전된 그렇지, 상황 그랬었지. 아니니까
그래서 선거의 여왕도 있고 막 그랬지
그래서 이제 뭐 그 미얀마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세안에서 탈퇴할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웅산 수지가 근데 연세가 많아요, 이 사람이. 80살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80살 넘으면 현역 은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정정하시대요, 아주 그냥. 정정하시고. 그 생활하시는데 그냥 현역으로 활동하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의
있는데
그분의 후계자는 혹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웅산 수지가 이분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좀 어떻게 독재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안 키웠어요. 아예 내 다음에 누구 동료 후배들 이런 사람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도 그렇지 뭐 네. 그분 뒤에 뭐 후계자 뭐 키웠습니까?
네, 전혀 사실은? 키우지를 않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새롭게 정당을 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이긴 하죠.
아웅산 수지 그분도 아웅산이라는 그
아버지
정치인의 후광인 거죠. 그분이 뭘 한 거는 없는
초기에는
거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아버지의 완전 후광이었는데 2020년 정도 그러니까 쿠데타 나기 전까지는 이제 아버지의 후광을 거의 벗어던진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의 자제분은 없습니까, 그럼?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이 영국 사람이에요. 남편 영국 사람이고 아들 둘이 알렉산더랑 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혼혈이겠네, 그럼?
그렇죠.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 지지받기에는 약간
시민
좀 그래요?
미얀마 시민이 아니죠. 영국 시민이죠. 영국 시민.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는 15살 때부터 영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옥스퍼드에서 쭉 살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산 거죠.
그러니 참 애매하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인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 고위 관리가 아들들한테 귀화하라고 미얀마 사람으로 귀화하라고 이렇게 제안한 적도 실제로 있었대요.
네. 재밌다. 그렇겠네.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막 굳이 꼭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 여기 아세안 내에서 미얀마 문제를 두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변화하는 아세안 네. 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을 하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동남아를 거의 버린 상황이거든요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빈틈을 중국이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동남아 사람들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 태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제3의 그 대한 세력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 과거에는 일본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일본이 좀 많이 약해졌으니까 그것도 그리고 일본은 경제적으로만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근데 우리는 그 이외에 소프트 파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세안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열려 있고 앞으로도 비슷하겠네요.
앞으로, 네, 앞으로도 교류 지금도 교류를 엄청나게
굳이 우리가 밉상짓만 안 하면.
네. 많이 하고 있고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랑 동남아랑
겹칠
뭐,
일은 없는데.
네, 역사적으로 뭐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동남아의 특정 국가랑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통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를 두고 좀 변하고 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세안 국가들 중에는 누가 민주주의 제일 잘해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이긴 한데 인도네시아 지금 대통령이 과거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이 브라보라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자꾸 약간 우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필리핀도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근데 재밌는 게 필리핀 국민들은 아버지의 그 전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아버지? 누구?
독재자. 마르코스. 독재자 마르코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마르코스와 아버지 마르코스를 분리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독재자
지지층이 달라요?
아니, 특히 젊은 층. 그러니까 마르코스가 86년도에 네. 물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65년부터 해서 85년도까지니까.
네. 예.
아 85년에 87년이죠. 네. 88년도에 피플 파워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이랑 지금 살았던 사람들 이 많이 겹치지는 않죠.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과거에 우리 필리핀이 이런 암울한 역사가 있었다, 흑역사가 있었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두 사람을 연관시켜서 야 독재자 아들이니까 지지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어차피 누굴 뽑아도 독재자니까.
예. 그리고 그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게 이제 안와르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는 그 되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마티르라는 사람이라 원탑 부탑이었는데 네. 마티르라는 인물이 좀 우경화되면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좌파 쪽, 그러니까 이슬람계 이쪽이랑 좀 가깝게 지내고 했는데 최근에 권력을 잡으면서 되게 우경화 또 되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노선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쭉 가는 사례가 좀 드물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 발전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얼마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동남아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누구 얘기인지 몰라. 옛날에 그랬지. 솔직히 전 세계 나라 중에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나 되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옛날에 뭐 10월 유신하면서
한국식 민주주의?
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야 미국, 캐나다, 국내에서 그게 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 뭐 그거, 일본. 누가 또 민주주의해? 무슨 민주주의가 세계 표준인 것처럼 얘기해?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됐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다 민주주의 아닌 나라들인데 지금도 민주주의 아닌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나름 이성적이고 민주주의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그러면 아프리카 나라들, 남미 나라들, 아세안 나라들,
네.
뭐 그런 나라들 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보시면. 저 아세안의 저 수준이 그래도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는 저 안에서 나올 거야.
상중하로 봤을 때
네. 쪽이에요?
중간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하에 있는 국가들은 뭐 지금 현재 보면 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정도는 하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아, 전 세계 표준으로 봐도.
네, 전 세계 표준으로 거의 하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정도는 중상.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예. 섞여 있네, 막.
예, 예. 뭐, 다양하게 많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브루나이 같은 나라도 전제 정치니, 전제 군주제니까. 네, 그렇죠. 낮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 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동티모르가 가장 높아요. 동티모르는 정치 발전 수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지표로 보면.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동티모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게, 그, 프리덤 하우스나 이런 데서 지표 발표하거든요. 네. EIU나 이런 데서 보면, 매년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그럼 선거를 하면 정말 공정하게 하고. 그렇게. 언론 자유도 보장되고. 뭐
지표는 그렇게 나오니까. 동티모르는 상당히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보통 그거는 경제도 발전하고 민도도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연동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는 사례들, 약간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국가들이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랑 상관없이 민주주의의 그 발전 예, 자체는 상당히 높은 국가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국가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티모르가 이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티모르는 나라가 워낙에 작고 자원이 없고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만들어질 때 외부에서 뭐 호주나 이런 그리고 유럽 북유럽에 있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잘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제대로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하고
그렇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 한번 대통령 했던 사람이 좀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또 대통령 나오고 이렇게 돼요. 권력이 대물림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도 있죠. 지표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세안이라는 이 지역협력체가 보통 우리는 아세안 이제 경제협력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세안은 그 베트남 전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공 단체예요, 이게.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댄 거고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협력 지금은 성격이 많이 변해서 이제 경제 협력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아세안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있잖아요. 11개 회원국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발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정 불가사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민주주의가 되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상. 그쵸. 문제가 일어나면, 니네 잘 안 지켰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 벌도 받고, 페널티 받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아세안 지역협력체 아세안을 막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처음에는 무력으로 80년대 뭐 이럴 때는 무력으로 아세안과 대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 다 물러 그러니까 좀 약한 국가들이긴 하지만 다 모으니까 이게 새가 커지는 거예요.
아세안도.
예. 네,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 흐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교도가 많잖아요.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형제. 그러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형제들이 중국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도 이 아세안을 쉽게 그러니까 못 본다라는 거죠.
그치. 또 그런 분들이 한번 감정 상하면 오래가.
그럼요.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미얀마 대통령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대놓고 아세안한테 야, 니네 가서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미얀마 좀 변할 수 있게끔 아세안 와서 좀 노력을 해라라고 하지만 대놓고 가서 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강압적인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존심 강하고 네. 그런 나라들. 아 재밌다 아세안. 우리는 사실 동남아 국가들은 보통 어떻게 접하냐면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홈페이지에서 보통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보통 접하고 휴가철이나 돼야 이제 접하고. 다녀보면 동남아는 그냥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태국의 시장과 필리핀 시장은 다 똑같고 사람들 봐도 어떤 나라인지 구별 안 가고 다른 나라 예.
제가 그 들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뭐 여행 다니고 먹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동남아 관련해서 여행 이런 거 또 설명해 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오. 그게 뭐 우리 채널이랑 잘 맞을란가 싶기도 하고.
여행이 뭐예요? 가서 가면 뭐 맛집 이런 거야 뭐.
맛집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뭐 똠양꿍을 먹었다. 그러면 똠양꿍이 왜 탄생하게 됐느냐.
아 그런 문화적 코드들, 네, 네, 문화 뭐 그런 코드들. 것들.
그리고 지역별로 가면 지역별로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 여기는 왜 이런 음식이 탄생했을까.
아, 알고 먹자.
네, 뭐 그런 것들.
그거 재밌지.
네, 그런 것들 설명을 해드릴 수.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특정 지역을 여행 갔다 왔는데. 거의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혼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으면.
그런 거 공부해서 혼자 그냥 하지 마시고. 네. 그 좀 해줘요. 사실 교수님들이 뭐 솔직히 뭐 방학 때 다 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라고.
아, 저야 뭐 기회만 주시면 얼마든지. 네.
좋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여행 가면 동남아 벗어나니까 이게 거리상 시간상으로 쉽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 동네 가는데.
맞습니다.
알고 가보면 재밌겠네요.
네, 동남아 이제 다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제일 많이 가시잖아요. 가면 이제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확실하게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나라별로.
네, 그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여름 다가오기 전에 여름 우기 건기 그 다가오기 전에
그렇죠.
배워봅시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모셔서
네.
동남아 좀 배우고
알고 가자.
알고 가자 동남아. 예. 네. 요새 장준영 교수님.
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